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희망차고 기대가 있고 꿈들이 주어진 한 해입니다. 그 꿈과 희망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하여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경험과 또 다른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고통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희망에는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면들 때문에 한 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해결이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무리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고 염려가 없는 세상은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는 세상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근심거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또한 기대차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무거운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미 배교한 옛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래서 배교한 민족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전 세상은 심판받고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즉 옛 세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심판받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백성들을 두고서 내면적인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앞에서 우리는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포되어진 여자 유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현장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원수로 인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깨시는 이 장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많은 전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힘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취하는 그러한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왜 승리의 현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승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현장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현장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사단의 머리를 깨는 현장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는 한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사과를 훔칩니다. 엄마는 그 훔친 거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것을 훔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크리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라는 이 예화들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과를 훔쳐왔을 때 두들겨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우상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우상인 사단의 머리를 깨시게 될 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사단에 매여있던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혼란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압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현장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생 안에 들어가서는 단순히 그만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당시의 표현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입으로 말하면 구원 받는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할 때에 이 입으로 말함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며 세상의 권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순종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게 있고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무게를 잊어버리고 입만의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자기를 혐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혐오한다 그러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혐오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혐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혐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신 예수님, 즉 옛 세상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인 교회를 통하여 영생 안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영생 안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영생 안에 머무를 수 없다고 어쩌면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습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교회의 참여를 촉구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교회의 참여를 촉구하십니다. 이 주제를 통해 다음 세 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둘째,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통한 결과를 말씀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통한 영생의 자리에 제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절에서 헬라인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또한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두 말씀은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헬라인이 올라온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분명히 연결되어져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쓰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국가를 통해 훈장을 받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현장으로서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 또 때때로 요한복음에서 인자의 들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이것은 역설입니다. 정말로 역설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주 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때에 대한 말들을 계속해 갑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때를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어떤 일을 이루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가 이르렀다. 아직 그때는 당신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포도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꾸짖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린 양의 혼인지가 풍성해지시고 정말로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 자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를 숨기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들 앞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그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숨겼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요한을 통하여 적대자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옆에 지나가는데 못 잡습니다. 그냥 슥 지나갑니다. 왜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이유를 많이 달겠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 많은 이유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8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보계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연보계 앞에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렸죠. 연보계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공회원들이 모이는 장소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금방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연보회 앞에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에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없었고 그 그리스도를 잡을 수도 없었고 그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를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마저도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악령 들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녀는 아주 무서운 악령입니다. 그 장면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자 악령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당신이 무슨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악령들을 돼지떼로 몰아넣습니다. 그때 돼지떼들이 바다로 달려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내 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악령을 쫓아내는 자기 백성을 찾는 작업을 할 때 악령은 말합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래전에 설교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서 네가 내게 절하고 이 땅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왕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메시아가 되십시오.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릅니다. 이것은 실패한 아담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기는 임하게 될 때 그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가실 때를 기억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을 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독생하신 그 아들의 영광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영광 받을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유심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 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때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하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두고서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백성들을 위하여 죽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각주를 다듯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야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들려진 것이다 라고 그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때때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하여 말도 있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 가야바는 배교한 백성이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헬라인이 등장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당해야 될 그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헬라인의 등장과 함께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게 될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응답하게 될 때 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떠나간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다른 백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백성을 찾아 예수님이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경건한 이방인이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 갈 수 없는 그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자 할 때라고는 이 뵙는다는 단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웠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웠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지금 헬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을 때가 이르렀고 그 자기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다라는 이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미래로만 이야기해서 우리는 주께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면 오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인 교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자기 백성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룰 때를 보이셨습니다. 그가 때가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때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간 인자의 영광을 통한 그 말씀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때의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의 대적들을 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괴멸되는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때가 아닌데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때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자의 영광의 때와 십자가에서 들림이라고 하는 이 들림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주 이 영광과 들림은 연결선상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들림은 모세에 의하여 들려진 그 장대 위에 뱀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의 들림에 대해서 어떤 한쪽과 유대인 쪽과 예수님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는 인자의 들림을 두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들린다 그랬는데 그 들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들림을 죽음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로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 들림을 두고서 또 다른 방편으로 설명합니다. 그 들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 가운데 에돔을 피하여 홍해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홍해 길을 끊임없이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낙심은 상황이 그러하여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낙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낙심합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불뱀을 준비하심으로 백성들을 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돌림으로 모세가 들었던 이 장대로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릴 때 그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들림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듯이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살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인원수가 많아야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원수만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교회부터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말씀이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운데는 장소가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위치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걸음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런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가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자의 들림을 두고서 그 의미를 주께서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받는 시간을 두고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라는 궁극적으로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듯이 우리도 단순히 죽어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더 비중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무 열매라든지 자손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열매다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자손이나 나무 열매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은 결실이나 어떤 산물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역으로는 이 단어가 페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을 자구절로 해석하면 자손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 행동하면 해석을 하면 행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6장 19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이 결과라고 하는 단어가 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시아 10장 13절에 너희가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페리라고 하는 단어, 즉 이 헬라어 열매라고 하는 단어 역으로서 구약에서는 이 페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들처럼 어떤 자손이나 어떤 나무의 열매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나 어떤 일을 통한 결과를 의미하게 될 때에 열매란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많은 하늘의 열 죄송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즉 그가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많은 열매라고 단순한 열매나 어떤 자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면 많은 결과를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 들림이 없어야 하며 그분은 곧 메시아, 만약 들린다고 한다면 그분은 곧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다니엘서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들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림을 통하여 하늘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밀알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이미 성취하신 그 사역으로 오직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다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같이 들려야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소리로 들려야만 합니다. 요번 11장 51절 52절에 말합니다. 이 말을 스스람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영광의 때 이제 드디어 유월절 명절에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향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 뒤로 한 채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의 찾아옴을 통하여서 이제 내 백성을 불러 모을 때가 되어졌다. 내 백성을 불러 모아 정말로 참 나라를 이룰 때가 되어졌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며 자기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부르셔서 영광 가운데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통한 영생의 자리에 제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셔서 영광의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열매가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매스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안다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가 안다고 자기에게 참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안다고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동참한 자,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을 부르시고 새 공동체를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들 것인데 그 나라에 참여한 자만 참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이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더라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혐오스럽게 여긴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혐오스러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혐오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적대적이며 혐오를 받고 경멸하는 사람, 곧 사물, 그리고 접촉관계를 하고 싶지 않는 대상을 두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라는, 나는 도무지 나와 접촉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와 접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와 접촉하기 싫은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나인데 나와 접촉하기 싫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올 그 나라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너희가 본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참 영생의 길을 걷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 한 번 핍박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걸음들을 압니다. 그 걸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힘들었다고 생각하지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뻤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역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했을까요? 우리는요, 로마 왕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왜 저들은 죽음에서도 웃는가? 왜 저들은 죽음에서도 즐겁게 죽는가?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였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삶을 사는,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 혐오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토닥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자기를 혐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야, 그걸 버리면 주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대. 그걸 버리면 주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대. 소유하게 하신대. 그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대. 이것으로 나를 토닥여야만 합니다. 이 토닥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사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부유해지는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적그리스도였던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끊임없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서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많은 애들을 합니다. 그것이 눈에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가시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현장을 두고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교제권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책략을 펼 것입니다. 공략을 펼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 오직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의 날에 주만 찬송하는 날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찬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께서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미워하면 생명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를 혐오스러워하는 것은 생명의 길에 붙어 있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로부터 나를 떠나게 하는 그 요소들로부터 나를 혐오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단순히 말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과 교제하며 그 말씀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샬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샬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왜 샬롬합니까? 당신은 왜 평강하십니까? 당신의 상황이 샬롬하지 못한데 왜 샬롬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만 그런 가운데 정말로 샬롬의 모습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따를 수 없을 만큼 말씀 앞에 실천적이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된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 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계속해서 영광과 승리 그리고 높아지심의 상징이며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좇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세상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를 취하셨다. 그 승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백성 되게 하셨으며 그 안에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를 혐오스러워하십시오. 그 자신을 혐오스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격려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베푸셨구나. 라는 이 고백을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참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그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때 말씀을 캐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과 살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성취하시고 그 영광을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나누어진 영광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혐오스럽게 하고 즉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혐오스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참으로 영생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혐오스러워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이 한 해를 살아갑시다. 아멘.